청취자님, 우리가 보통 그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지도 위에 딱 명확하게 핀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출생증명서에 적혀 있는 주소라던가 아니면 어린 시절 기억이 막 묻어 있는 그런 동네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언제 돌아가든 나를 두팔 벌려 환영해 줄것 같은 약간 안전한 울타리,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사실 인류 역사 내내 이 고향이라는 건 혈연이나 지연 같은 아주 견고한 바탕 위에 세워진 개념이었으니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더했죠.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고 누구 가문인지가 뭐랄까 개인의 정체성 그 자체를 결정했거든요.
아, 완전 신분증 같은 거였겠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견고한 지리적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오, 지리적 경계가 무너진다.
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땅의 위치나 핏줄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면요.
아, 그거 되게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함께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인데요. 이 아주 오래된 그 도발적인 사고 실험에서 오늘 논의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좋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엔 1세기의 종교적 텍스트 같지만 그 안을 파고들면 인간이 소속감을 느끼는 방식이나 뭐 편견, 그리고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권력이나 지위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서늘한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깊이 있는 탐구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청취자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쭉 그려보시죠. 예수라는 인물이 사마리아 지역을 막 통과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멸시해서 사실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렸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진짜 엄청난 이변이 일어납니다.
네, 완전히 파격적인 행보였죠.
그리고 나서 예수가 유대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그 역설이 딱 등장합니다.
아, 4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언 말씀이시군요.
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요. 아니, 예수는 자신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렇죠. 입 밖으로 내어 말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또 굳이 그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죠. 제가 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게딱이 지점이에요.
아, 어떤 부분이 가장 이상하셨어요?
아니,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본인 입으로 선언해 놓고 막상 45절을 딱 보면요.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니까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아,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환영을 받는다. 확실히 모순적이네요.
그렇죠. 이 모순적인 상황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걸 더한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모순 자체가 이 텍스트가 의도한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 문학적 장치요?
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시선에 비친 고향의 개념이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행정구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그 동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장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서 예수가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냐 하면서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완전히 해체해버리잖아요.
기억나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대목이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갈릴리 자체가 예수를 배척했다기보다는 지리적이고 혈연적인 의미의 고향은 더 이상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고향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특정 지역이 환영하냐, 배척하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고향은 사마리아든 갈릴리든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머무르는 바로 그 공간, 거기가 고향으로 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곧 고향이다. 청취자님,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그 선택한 가족, 파운드 패밀리라는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오, 파운드 패밀리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태어난 곳의 족쇄, 막 혈연이나 지연 이런 걸 끊어내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나의 새로운 안식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관계와 수용을 중심으로 소속감을 완전히 새롭게 쓰는 진짜 혁명적인 관점인 거죠.
청취자님들도 아마 살면서 내가 태어난 물리적인 고향보다 나와 가치를 공유하고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훨씬 더 큰 소속감을 느껴보신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죠.
오게 되더라고요.
삐딱한 시선이요? 어떤 식으로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순수한 의도였을까요? 보통 대중이 누군가를 열렬히 환영할 때는 막 떡고물이나 이득을 바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바라는 것처럼요.
네네. 당장 내 병을 고쳐주거나 내 주머니에 뭘 좀 쥐어줄 마법사 같은 존재로 기대한 건 아닐까? 결국 이 군중들의 환영도 그런 얄팍하고 이기적인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의심하는 게 되게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군중의 심리란 게 되게 이익을 쫓아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 텍스트에 뭔가 단서가 있나요?
네, 45절에 그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라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아, 성전에서 소와 양 팔고 돈 바꾸는 상인들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쫓아내셨던 그 과격한 사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유독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성전 정화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소수 기득권층이랑 제사장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진짜 거대한 부패 경제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일종의 독점 카르텔이었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가난한 평민들은 명절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바가지 요금을 내고 재물을 사야 하는 철저하게 착취당하는 대상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성전 세도 내야 가고요. 그들의 고열을 짜내는 구조였습니다.
와,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한 건 뭐 병을 고치는 신기한 마술사라서가 아니네요.
네,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을 쥐어짜던 그 억압적인 기득권 카르텔, 부패한 성전 경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과격한 모습을 보고 거기서 진정한 권위를 발견했다는 뜻인가요?
그 연결고리가 이 서사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갈릴레 사람들은 당장 떨어질 개인적인 떡고물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와, 진짜 반전이네요. 이건 우리가 알던 군중의 이기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부패한 성전 체제를 고발하고 본질을 회복하려는 예수의 행보에서 진짜 세상을 구원할 권위를 본 겁니다. 앞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하게 믿었던 것처럼 이 갈릴리 평민들 역시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수용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거죠.
와, 대박. 그렇게 보니까 군중을 단순히 우매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깎아내릴 수가 없네요. 억압받는 다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거대한 체제에 균열을 내는 존재를 진정으로 알아본 셈이니까요.
네, 제대로 핵심을 보신 겁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급선회합니다. 누구든 영접하면 고향이 된다. 이 놀라운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 자료는 46절부터 한 명의 인물을 무대 위로 딱 끌어올립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죠.
네, 이 대목에서 긴장감이 확 높아집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인물인지 배경을 좀 알면 훨씬 흥미로워지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이 신하는 당시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용된 고위직 관료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권력을 쥔 자죠. 앞에서 예수를 환영했던 갈릴리 평민들과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아, 이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좀 현실감 있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 당시 갈릴리 지역 땅은 이런 고위직들이나 엘리트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민들은 자기 땅이 없어서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태였죠.
죽어라 일하고도 수확물의 막 절반 이상 혹은 그 이상을 세금이랑 소작료로 다 뺏기는 실정이었고요.
네, 평민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 평민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서 호화롭게 사는 그야말로 증오의 대상이자 경제적 착취의 상징이었겠네요.
현지 유대인들에게는 뼈에 사무치게 미운 대상이었겠죠.
거기다 로마 시민권이나 그에 준하는 특권까지 누리면서 아쉬울 게 단 하나도 없는 억압자의 상징 같은 사람입니다.
네, 부족할 것 없는 권력자, 상위 1%잖아요. 자, 청취자님,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오만한 엘리트 권력자가 대체 왜 굳이 그 촌구석의 가난한 떠돌이 라삐한테 직접 찾아왔을까요?
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권력이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강제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끌고 올 수도 있었고, 아니면 돈이 썩어나니까 금화를 막 수레에 가득 담아서 하인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일반적인 권력제의 방식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찾아온 단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돈과 권력이라는 철벽 같은 방패로도 절대 막아낼 수 없는 가장 거대한 위기,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이 그의 집안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네, 가버나움에서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죠. 인간의 가장 공통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인 생사규로 앞에 선 겁니다.
와, 진짜 그 죽음 앞에서는 헤롯의 인장도 로마 시민권도 다 휴지조각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대 최고의 명의들을 다 부리고 신들에게 온갖 재물을 바치고 좋다는 건 다 해봤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무려 30km 정도를 직접 걸어서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아, 그 멀고 험한 길을 권력자가 직접 왔다.
네, 자신의 모든 사회적 체면, 자존심,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뜻이거든요.
청취자님, 평소 같으면 눈길 한번 안 줬을, 아니 어쩌면 마음속 깊이 벌레 보듯 경멸했을 그 평민 무리들을 막 해치고 들어가서요. 그 낯선 랍비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엎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처절한 장면이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그 순간, 이 남자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미치도록 절박하고 무력한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죠.
네,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 예수 앞에 선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엎드린 이 가련한 아버지한테 예수가 감동해서 당장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 뭐 이래야 훈훈한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서사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여기서 관객의 기대를 완벽하게 배반합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맞아요. 48절을 보면 오히려 예수가 엄청 퉁명스럽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날카롭게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 매몰차 보이니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아, 예수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는데 예수는 동행을 딱 거부해버리잖아요.
네, 안 가시죠?
그러고는 그냥 허공에 대고 가라. 너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형의 말 한마디만 툭 던진단 말이죠. 아니,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믿을까 말까 한 판국에 그냥 말 한마디 던져놓고 돌아가라니요. 이거 너무 찜찜하지 않나요?
찜찜하죠?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심층 분석을 해보면 예수는 지금 이 신하의 내면에 있는 통제 욕구를 해체하고 계신 겁니다.
통제 욕구요? 그게 무슨 뜻이죠?
신하는 절박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를 자기 아들을 살려낼 유용한 도구로 통제하려고 했어요. 나와 함께 가자, 즉 내 눈앞에서 기적을 증명해내라는 요구였죠.
아, 그러니까 기적을 두 눈으로 봐야만 안심하겠다는 건 여전히 내가 상황의 통제권을 쥐고 싶다는 뜻이군요. 진정한 영접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를 하려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수가 이 불안함과 찜찜함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신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명 없이 그저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지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감당하고 따르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영접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와,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증명된 기적도 없이 그냥 흩어지는 말씀 하나만 준 채로 다시 그 30km의 거리를 되돌아가야만 하는 그 상황.
엄청난 시험대에 오른 거죠.
그 돌아가는 길에 신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속으로 막 진짜 살아날까? 내가 지금 저 사기꾼 같은 랍비 말 한마디에 속아서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임종도 못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불안과 찜찜함이 막 그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신하는 그 불확실성을 껴안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표적 없이 믿음 하나로 발을 내디딘 거네요. 그리고 이 서사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벌어지죠.
네, 집으로 향하던 길에 달려오는 종들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외치니까 신하가 언제부터 나아졌느냐 하고 묻죠.
네, 그랬더니 종들이 대답한 그 시간이 소름돋게도 정확히 예수가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반전 아닙니까?
와, 진짜 엄청난 반전이죠.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확실한 증거를 딱 얻어내서 믿은 게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그저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뗐을 때 비로소 자기가 걷고 있던 그 길이 표적의 결과였다는 걸 나중에야 화변하게 된 거군요.
네. 이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영광을 보고 믿었거든요.
아, 기적을 보고 믿었죠, 그때는.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보지 않고 발을 내디뎠고 그 결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와, 권력을 쥔 억압자든 핍박받는 평민이든 뭐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네요. 이 철저한 무력함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예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 된다는 이 자료의 핵심 주제가 완벽하게 완성되는군요.
네, 고향의 개념이 지리적 한계를 넘어 내면의 결단과 수용의 문제로 완전히 확장된 아주 아름다운 서사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의 낡은 종교 텍스트로만 들리시나요? 저는요, 우리들의 현재 삶도 이 왕의 신하가 서 있던 가나의 그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를 마주하잖아요. 뭐 아들의 죽음 같은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붕괴, 인간관계의 단절 같은 절박한 상황들 말이에요.
네. 현대인들은 특히나 그런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예측 가능해야만 안심하려는 강박이 있죠.
맞아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딱 해결해주는 기적이나 명확한 확답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거든요. 내 눈앞에서 증명해봐. 이 방법이 성공한다는 보장을 달라고. 그럼 내가 발걸음을 떼볼게. 이렇게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나요?
확실한 보장. 표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걷고 있는 길 자체를 끝없이 의심하니까요.
그런데 청취자님, 만약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을 봐야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자료가 말하는 것처럼 그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그 답답한 지연의 시간, 명확한 답이나 기적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불확실성의 터널, 어쩌면 그 시간이요, 해결책이 거절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환영받는 고향, 그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짜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닐까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불확실성을 깨어안고 발걸음을 돌릴 때 비로소 삶의 확신과 표적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텍스트가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니까요.
네, 손에 쥐어진 명확한 증거나 보증수표가 없어도 그저 가라는 말씀 한마디에 기대어 묵묵히 그 30km의 어둠 속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 청취자님, 오늘 하루 당장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막막함을 끌어안고 첫 발걸음을 떼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무겁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님의 일상 속에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또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